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초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황금 길을 거닐겠네.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본향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빛난 천국이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아요. 천국 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두 끝이 난 후 저 천국 가서 멸류관 쓰리.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본향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빛난 천국이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본향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빛난 천국이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과 구약 출애굽기입니다.
15장 유대에서 몇 사람이 내려와서 이방 사람 신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다. 여러분은 모세의 관습에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큰 다툼과 논쟁이 벌어졌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로 하였다. 그리고 다른 믿는 이들도 몇 사람 딸려 보내기로 하였다. 이 문제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교회의 보냄을 받고 길을 떠나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참 하나님께 돌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모든 믿는 이들이 그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자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이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해 주신 일들을 모두 보고하였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믿게 된 몇 사람이 일어나 이렇게 말하였다. 이방 사람들도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모세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여야 합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의논하려고 모였다. 오랫동안 토론한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저를 택하셔서 저를 통해 이방 사람들이 기쁜 소식의 말씀을 듣고 믿도록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속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방 사람에게도 성령을 주심으로써 이방 사람들을 인정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여러분은 이 이방인 지자들의 목에 무거운 멍에를 메고서 하나님을 시험하려 합니까? 이것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 조상들도 질 수 없었던 멍에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러자 온 회중이 입을 다물고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신들을 통하여 행하신 기적과 놀라운 일들에 대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이 이야기를 마친 뒤에 야고보가 입을 열었다. 형제 여러분, 제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서 한 백성을 뽑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그들에 대한 관심을 처음에 어떻게 보이셨는지 시몬이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의 말도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과 들어맞습니다. 예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뒤에 내가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세울 것이다. 나는 그 집의 허물어진 곳을 다시 지어서 새 집으로 지어 놓겠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 곧 내가 내 백성으로 부른 모든 이방 사람까지도 나 주를 찾을 것이다. 이 일들을 이루는 주께서 말씀하신다. 주께서는 이 일들을 오래전부터 알게 하셨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을 먹지 말고 부도덕한 성관계를 갖지 말며 목졸라 죽인 짐승이나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로부터 어느 도시에나 모세의 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이러한 법들이 읽히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도들과 장로들이 온 교회의 동의를 얻어서 몇 사람을 대표로 뽑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형제들 가운데서 지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를 뽑아 보냈다. 그리고 그들 편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여러분의 형제들인 사도들과 장로들이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의 이방인 형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서 몇 사람이 우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여러 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대표를 뽑아서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다와 실라를 보냅니다. 두 사람은 이 편지에 적힌 내용을 직접 말로도 확인하여 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꼭 필요한 것 몇 가지 말고는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성령님께도 우리에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과 피와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도덕한 성관계를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멀리하면 아주 잘 하시는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들은 보냄을 받고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온 회중을 모아놓고 그 편지를 전해주었다. 사람들은 그 편지를 읽고 용기를 주는 내용에 무척 기뻐하였다. 예언자인 유다와 실라는 많은 말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힘을 주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곳에서 지낸 뒤에 형제들에게서 평안히 가라는 인사를 받고 자기들을 보낸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한동안 머물렀다. 두 사람은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다. 얼마쯤 지난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모든 도시에 살고 있는 형제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 싶어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그 사람이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떠나 계속 함께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다. 이 일을 두고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툰 끝에 결국 두 사람은 서로 갈라서게 되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났다. 믿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펴 주시기를 빌며 두 사람을 보냈다. 바울은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서 가면서 그곳에 있는 교회들을 든든하게 해 주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장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출애굽기 제28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희 형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오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불러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겨라. 너는 너희 형 아론의 입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라. 내가 슬기로운 생각으로 가득 채워준 모든 재주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나를 섬길 아론이 제사장에 대해서 입을 예복을 만들라고 하여라. 그들이 만들어야 할 예복은 이러하니 곧 가슴바지와 예복과 겉옷과 줄무늬 속옷과 관과 띠이다. 이렇게 그들은 너희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 주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게 하여야 한다. 예복을 만드는 이들은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개꽃 모시실을 써서 예복을 만들어야 한다. 그들은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개꽃 모시실로 정교하게 감을 짜서 예봇을 만들어야 한다. 예봇의 양쪽에 각각 멜빵을 만들어서 달아라. 이 예봇을 입을 때 멜빵을 조여서 조정하게 된다. 예봇 위에 띌 허리띠는 예봇을 짤 때와 같은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개꽃 모시실로 짜서 예봇에 한 대 이어붙여라. 너는 홍옥수 두 개를 구해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태어난 순서를 따라서 한 보석에 여섯 명의 이름을 새기고 또 다른 보석에 나머지 여섯 명의 이름을 새겨라. 보석을 세공하는 사람이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두 보석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그리고 그 보석들을 금태에 물려라. 그 두 보석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상징하는 기념 보석이니 예보수 양쪽 멜빵에 달아라. 아론은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자기의 두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면 내가 나의 백성을 늘 기억하겠다. 또 고리들을 금으로 만들어라. 노끈처럼 꼰두 사슬도 순금으로 만들고 그 꼰 사슬을 금고리에 달아라. 너는 예봇을 짤 때와 같은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개꽃 모시실로 정교하게 짜서 판결 가슴바지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두 겹으로 겹쳐서 네모나게 만들되 그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이 되게 하여라. 그리고 거기에 네줄 보석을 박아라. 첫째 줄에는 홍보석과 황옥과 치옥을 박고 둘째 줄에는 녹주석과 청옥과 백수정을 받고 셋째 줄에는 풍신자석과 만호와 자수정을 받고 넷째 줄에는 녹주석과 얼룩만호와 벽옥을 박되 이 보석들을 모두 금태에 물려라.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의 수대로 열둘이 되게 하고 인장반지를 새기듯이 보석마다 각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이 보석들로 열두 지파를 나타내게 하여라. 가슴바지를 가슴에 매달 사슬은 순금으로 노끈처럼 꼬아서 만들어라. 그리고 가슴바지에 걸 금고리 두 개를 만들어서 고리 두 개를 가슴바지 양쪽 끝에 달아라. 금사슬 두 개를 꼬아서 가슴바지 양쪽 끝에 있는 두 고리에 매어라. 그리고 꼰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예봇 앞쪽의 멜빵에 달린 두 금태에 매달아라. 금고리 두 개를 더 만들고 그것을 가슴바지 아래의 양쪽 가장자리 안쪽인 예봇과 겹치는 곳에 달아라. 그리고 다른 금고리 두 개를 더 만들어서 예봇의 양쪽 멜빵 앞자락 아래 곧 정교하게 짠 예봇 띠를 매는 곳 조금 위에 달아라. 청색실로 꼰 끈으로 가슴바지 고리를 예봇 고리에 매되 정교하게 짠 예봇띠 조금 위에다 매어서 가슴바지가 예봇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라. 아론이 성소로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판결 가슴바지를 가슴에 달고 들어가게 하여 이것을 보고 나 주가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여라. 판결바지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서 아론이 주 앞으로 들어올 때 그것을 가슴에 지니고 들어오게 하여라. 아론은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시비를 가를 때 언제나 그것을 가슴에 지녀야 한다. 예봇에 딸린 겉옷을 만들 때 청색으로 만들어라. 그 겉옷 한 가운데 머리를 넣을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의 둘레를 갑옷의 기처럼 단단히 홀쳐서 찢어지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고 겉옷자락 둘레에는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로 석류 모양의 술을 만들어 달고 석류 술 사이 사이에 금방울을 만들어 달아라. 겉옷자락을 돌아가며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또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달아라. 그래야 아론의 제사를 드릴 때 이것을 입게 하여라. 주의 앞 성소를 드나들 때 방울 소리가 나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그 위에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주님의 성직자라고 새겨라. 이것을 청색실로 꼰 끈에 매어서 제사장이 쓰는 관에 달되 그것이 관 앞쪽으로 오게 하여라. 이것을 아론의 이마에 달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한 예물을 드릴 때 그 거룩한 봉헌물을 잘못 들여서 지은 죄를 그가 담당하도록 하여라. 그는 그것을 늘 이마에 달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가 바치는 예물을 나 주가 기꺼이 받아줄 것이다. 너는 가는 모시실로 줄무늬 속옷을 지어라. 가는 모시실로 제사장이 쓰는 관을 만들고 수를 놓아 예복의 허리띠를 만들어라. 아론의 아들들에게 입힐 속옷을 만들어라. 그들이 띨 허리띠도 만들고 그들이 쓸 관도 만들어서 그들이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여라. 너희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나를 섬기게 하여라. 그들에게 허리에서 넓적다리까지 덮이는 속바지를 모시실로 만들어 입히고 그들의 몸 아래를 가리게 하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제단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입어서 몸 아래를 가려야 한다. 몸 아래를 노출하는 죄를 지으면 죽는다. 이것은 그와 그의 자손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이다.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I have the love of Jesus in my heart. I have the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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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y down in my heart.
이집트로 피난한 주님의 가족.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두 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산의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Where? 동방 박사들이 예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를 보러 갔지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지나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지요. 헤롯이 그들에게 예수가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했답니다. 헤롯은 그 박사들이 자기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을 알고 매우 화가 났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꿈으로 알려주신 대로 다른 길을 택해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헤롯은 너무 화가 나서 어린 아기들을 모두 죽이기로 했어요. 그러면 예수도 죽일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헤롯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헤롯이 엄청나게 많은 남자 아기들을 죽였지만 예수를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에게 다른 길을 택하여 가라고 말씀하신 후 한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어요. 그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그날 밤 당장 떠나야 했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라고 할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러 있어야 했어요. 그 천사는 요셉에게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는 남자 아기를 죽일 때 하나님은 이집트로 내려가는 예수를 지켜주셨어요. 헤롯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헤롯이 죽었다고 알려주실 때까지 이집트에서 마리아와 예수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헤롯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나사렛으로 가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예수는 자랐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I'm so happy, so very happy. I have the love of Jesus in my heart.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곧 주간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의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때 땅이 아주 심하게 흔들리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천사는 무덤으로 가서 문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내어 그 위에 앉았다. 천사의 얼굴은 번개와 같이 밝은 빛이 나고 그의 옷은 눈처럼 희었다.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이런 천사의 모습을 보고는 겁에 질려 떨다가 정신을 잃어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예수는 여기에 없다. 그분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와서 그분의 죽음이 있던 자리를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어라.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너희들은 거기 가서 그분을 뵐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내가 그대들에게 전하는 말이다. 이자들은 무서워 떨면서도 기뻐하였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려고 서둘러 무덤을 떠났다. 여자들이 제자들에게로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 계셨다. 예수께서 안녕한가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예수께 다가가 예수의 발을 붙들고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일러라. 그들은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일반적으로도 이해가 가능하지만 죽어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부분은 사람의 지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도의 부활은 본인이 죽으시기 전에 이미 여러 번 예언하셨다는 사실에서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릅니다. 이 역사 속에 많지는 않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고 성경 속에서도 몇 번 기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사람들은 분명히 다시 늙어 죽었고 주님은 살아나신 후 영원히 다시 죽지 않으셨고 또 죽으실 수 없는 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마리아에게 물으셨던 주님의 말씀에 대한 사실로서의 죽음을 정복하시고 살아나신 삶과 죽음의 주님이심이 입증된 구원의 복음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죄의 용서는 받는다고 해도 의롭다고 선언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전히 증명하시기 위해 무덤을 부끄럽게 하신 사건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연약해 보이는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죽음 속에 잡혀있는 자들을 죽음의 저주에서 끌어올리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의 과정이었고 주님의 희생의 역사는 그 저주, 즉 죽음을 가져온 죄의 문제까지도 없애버리시는 놀라운 비밀이었던 겁니다. 첫 번째로는 1절, 2절 말씀으로 마귀의 인봉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찢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극진히 사랑하는 주님을 장사 지낸 어둠이 내리는 골고다의 무덤 앞에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27장 61절의 모습을 본 바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부자 요셉이 충분한 향재료를 써서 주님을 장사 지냈음에도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오늘 1절의 기록을 이 첫 부분에서 보게 되는데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마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비록 이 여인들은 부활을 기대하고 가지는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들이 주님을 극진히 사랑했다고 하는 한 가지는 분명하고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했던 그들이 맨 먼저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세상 왕권의 대표자인 빌라도에게 주님의 무덤을 인봉할 것을 부탁했고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는 다른 무덤과 다르게 죽어있는 무덤에 인봉하는 역사는 사람에게는 없었습니다. 당시 세상 임금의 권세인 시저의 대리자인 빌라도의 도장이 찍힌 것이 붙여졌고 이것은 사실 세상 임금인 마귀 권세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의 인봉이 붙여진 주님의 무덤은 세상의 다른 어떤 권세자들도 열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오늘 본문에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라는 기록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만주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하나님의 권세로 열 줄을 미처 몰랐던 마귀는 세상 최고의 권력의 인침으로 주님의 생명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런 이유에서 가이사의 권세로 인봉한 무덤을 하늘의 권세로 천사를 통해서 열었고 절대적인 권세자가 부르시는 천사가 가이사에 인봉했던 돌 위에 앉았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4절, 5절 그리고 8절, 10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무서움이 정복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부활의 역사 앞에 네 번씩이나 무서워하다와 무서움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이한 것은 수직하던 지키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4절에 죽음의 문을 지키던 세상의 권세와 힘을 가진 자들이 무서워 떨었다는 모습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5절에 하는 천사의 위로가 서로 다른 대상에게 나타남을 봅니다. 사실 이 세상의 두려움은 죄로 인하여 오게 되었고 죄의 결과인 죽음에 대한 공포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서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해결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두려움이라는 것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 무서워하고 그 무서움을 쫓아버릴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은 바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극진히 사랑하고 사죄의 은혜를 누리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일에만 경외감을 가질 뿐 대신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고 있는데 반해서 무장한 군인들은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쩌면 오늘 일반적인 사람들과 예수들을 통하여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기독인들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5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죽음은 부끄러운 속사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말았다는 겁니다. 요한은 주님께서 무덤을 빠져나오신 상황을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고해주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저주를 박차고 나오신 무덤은 지금까지도 비어 있어서 생명의 주님의 희생에 따른 패배를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살아나온 무덤이 여전히 그대로 있을 뿐만 아니라 무덤들은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의 심판주로 임하실 때 자신 속에 들어온 모든 자를 토해내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은 더 이상 무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무덤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1절에서 3절을 중심으로 안식일은 폐하여지고 승리의 예배의 날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율법의 최초 변화를 이 승리의 새 언약의 역사 속에서 봅니다. 대개의 경우 소극적인 계명들은 지키라는 명령들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들이죠. 예를 들면 십계명 중에서 그래도 하라는 명령은 이 안식일 계명 역시 부정적으로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는 것과 부모 공경에 관한 하라는 명령은 두 계명에 불과하고 하지 말라는 계명이 여덟 가지 계명입니다. 그러나 죄를 벗은 의인으로서의 사람은 그런 금지 조항보다는 격려 조항이 대부분입니다. 복음 속에서 주신 명령들은 거의가 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입니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찬양하라, 용서하라 등등의 명령들이죠.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부정적인 계명조차도 이제 그 죽음이 장사된 무덤 속에 남겨둔 채 그 절망의 무덤을 박차고 회복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감사와 찬양이 충만한 승리의 노래로 과거의 죄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는 감격을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과 발을 제약했던 안식일은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주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는 감격의 날이 된 것입니다. 때문에 너나 너의 아들이나 너의 딸이나 너의 남종이나 너의 여종이나 너의 육축이나 너의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던 의문의 계명은 그리스도의 승리의 날에 그 승리케 하신 이유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게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는 사죄와 의롭다함을 얻은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경계되었던 율법을 완성하셔서 적극적이고 감격적인 조항들로 바뀌어졌는데 가장 먼저 예배의 날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머리
잠언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구약성경의 잠언을 통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 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 그리고 우리의 삶에 닥치는 고난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네, 잠언 3장에서 지금까지 다룬 내용에 비춰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며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인데 그 징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징계받고 고난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게 되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경건한 분은 감당하기 힘든 일이 갑자기 닥치면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지 돌아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분의 조언은 자칫 문제의 본질을 놓치게 만드는 위험도 있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다 읽고 나서 고난과 보응의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1절 상반절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징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부모가 자녀에게 들려주는 훈계라는 뜻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말이고 잠언의 다른 곳에서 사용된 용례에 비추어 볼 때 물리적인 제재라는 측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허락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너무 점잖은 표현 같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하지 말고 염증을 느끼지 말라는 강한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언 3장 12절 말씀은 자식을 키워본 사람이라면 거의 다 공감할 내용 같습니다. 대저, 즉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인용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네, 히브리서의 저자는 성령이시지만 사람의 손을 통해서 기록되게 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의 믿음과 품성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경건하고 단호하면서도 크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징계를 보는 시각과 관련하여 조심해야 할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제 지인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뭐 없을까 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분이 계시다고 말씀드렸죠. 이분은 하나님의 징계를 염두에 두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매우 경건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저 사람 뭔가 죄를 지은 모양이구만 하고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욥기에 나오는 친구들이 그 예입니다. 욥기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 일부를 성경 말씀이라고 인용할 때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잘못 알고 혹은 다 알지 못하고 한 이야기들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 4장부터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변론이 나옵니다. 엘리바스의 첫 번째 변론 가운데 일부를 욥기 5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네, 방금 읽은 내용은 얼핏 들으면 매우 그럴듯하고 아름답기까지 한 원칙론입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욥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논조로 욥이 받는 고난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가하시는 징계이다 이렇게 보는 변론이 욥기 33장에도 나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네, 하나님의 징계를 인식하는 차원을 넘어서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판단하는 그 태도가 문제입니다. 이것은 내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고 반성하면서 기도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작용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영역이 아닙니다. 특히 저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적고를 당하는 걸 거야 라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경이자 상대방에 대한 모욕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은 맞지만 특정한 죄 때문에 신체적 장애나 질환이나 사회적 고통을 겪게 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네, 요한복음 9장에서 제자들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부분을 보면 고난의 원인을 잘못 짚은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지혜로운 답을 주시고 안 못 보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갖고 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의 손을 통해 기적적으로 앞을 볼 수 있게 되고 유대인 지도자들을 부끄럽게 만들며 믿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귀하게 쓰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감사함으로 징계를 받는 우리가 됩시다. 다른 사람이 고난을 겪는 모습이 보일 때는 심판자의 눈으로 보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저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라디오 방송을 통해 한자리에 모여 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보낸 소중한 편지가 되게 하시사 저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통해 복음으로 죄인들을 부르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권세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